VOA 세계 뉴스입니다. 12월 조기 총선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영국 하원은 어제 표결을 통해 조기 총선을 치르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1923년 이후 처음으로 12월에 의회 선거를 치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유럽연합 EU가 지난 28일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3개월 연장하자 조기 총선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대 야당인 노동당이 이 법안을 거부해 성사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결국 노동당이 조기 총선 지지로 입장을 바꾸면서 성사됐습니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조기 총선으로 의회를 새로 꾸려 브렉시트 인준안을 처리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하원이 100년 전 발생한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과거 대통령 포고령이나 의회 상임위원회 결의안으로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인정한 바 있었지만 하원 전체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터키 정부는 어제 미 하원이 채택한 결의안에 대해 역사를 왜곡하는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반군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가들은 터키 전신인 오토만 제국이 지난 1915년과 23년 사이 아르메니아인 150만 명을 학살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경고했습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어제 기자들에게 무역 협상을 하면서 다른 현안, 특히 인권 문제로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또 최근 미중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었지만 위구르 문제로 유엔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미중 무역 협상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22개 유엔 회원국들은 어제 위구르족을 강제 수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미국 중국 정부에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이 미국 2019 회계연도에 88% 증가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마크 모건 미 세관 국경보호국 CBP 국장 대행은 어제 2018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남부 국경에서 잡힌 사람이 97만 명에 달한다며 이는 11년 내 가장 많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9월엔 남부 국경에서 잡힌 사람이 연중 최저치인 5만 2천 명 수준이었다고 모건 국장 대행은 전했습니다. 이는 체포된 사람이 가장 많았던 5월과 비교하면 64% 감소한 수치입니다. 9월에 잡힌 사람들 가운데 거의 절반은 어린이나 가족이었고 이들은 인신매매 조직에 도움을 받았다고 CBP 측은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헝가리를 방문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 가스관 연장과 EU의 러시아 제재 등두 나라 간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헝가리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 가스관의 헝가리 연결 문제가 이번 회담의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헝가리는 러시아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해 푸틴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EU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지만 EU 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이익을 옹호했습니다. 헝가리는 현재 러시아에 대한 EU의 경제 제재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헝가리가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우려합니다.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가 어제 전격 사임했습니다. 하리리 총리는 이날 TV 연설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 뜻에 따라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리리 총리 사임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와 기뻐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지난 2주간 부패 척결과 민생고 해결을 요구하는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폭력 시위로 번지자 학교와 은행, 가게 등이 문을 닫으면서 도시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도 베이루트는 폭력 시위로 지난 2008년 이슬람 무장조직 헤즈볼라가 베이루트를 장악한 이후 가장 혼란스러웠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자기애가 강한 자아도취 성향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벨파스트 퀸스대학의 코스타스 파파게오르기우 박사는 자기애의 특정한 측면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아도취 성향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중시하는 특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불안과 우울감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특별한 정신적 강인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자기의 성향을 보일 경우 스트레스에 강하고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연구팀은 잠재적 자기애라고 불리는 성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잠재적 자기애는 권모술수에 능한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 가학증과 함께 이른바 성격의 부정적 4대 특성 중 하나로 통하는데요.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의 성향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성향이 강할 경우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이 평가할 가능성이 크고 자만심이 강하며 수치심이나 죄책감에는 둔감하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 강한 자기애는 확신이나 목표 지향성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특성은 상황에 따라서 유익하거나 해로울 수도 있다고 연구학자들은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16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9도에서 20도, 시내주 8도에서 2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도에서 22도, 함흥 6도에서 22도, 청진 지역은 6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어린 여동생에게 말해주세요. 반드시 뉴올리언즈에 있는 해 뜨는 집이라고 불리는 곳을 멀리하라고요. 조안 바에즈의 House of the Rising Sun 함께 듣고 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문제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영국이 결국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터키를 제재하는 초당적 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또 같은 날 20세기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인정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인 조슈아 웡 데모세스토당 비서장의 지방의회 출마가 무산됐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국이 결국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군요.
네, 영국이 오는 12월 12일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정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29일 보리스 존슨 총리 정부가 제출한 조기 총선 관련 단축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438, 반대 20표로 가결했는데요. 이로써 3년 넘게 끌어왔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 브렉시트 문제는 궁극적으로 다시 영국민의 선택에 달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바로 10월 31일이 브렉시트 예정 시한이었죠.
맞습니다. 영국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연장을 한 끝에 10월 31일에 브렉시트를 이행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사이 총리까지 교체됐지만 여전히 10월 31일 브렉시트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자 결국 조기 총선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취임한 보리스 존슨 총리, 10월 31일까지는 무조건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역부족인 모양새였죠.
네, 그렇습니다. 존슨 총리는 테레사 메이 전 총리 정부가 마련한 합의안을 다시 수정해서 이번 달 유럽연합 EU와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영국의회는 이 합의안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자 존슨 총리는 영국 의회의 요청대로 유럽연합에 브렉시트 재연장을 요청하는 한편으로 이 조기 총선을 추진해서 결국 관철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에는 영국 의회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존슨 총리는 28일에도 조기 총선 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하지만 제1야당인 노동당이 대거 기권하면서 부결됐습니다. 그러자 존슨 총리는 즉각 다음 날 하원의 과반 지지만 얻으면 통과될 수 있는 이른바 단축 법안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선언했고요. 결국 29일 표결에 붙여서 조기 총선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이번에는 노동당이 조기 총선에 동의를 한 겁니까?
이번에 동의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영국 정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유럽연합과 아무 합의 없이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인데요. 일단 유럽연합이 내년 1월 31일까지 재연장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조기 총선을 거부할 특별한 명분이 없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당도 이날 조기 총선과 관련해서 법안을 상정했다고요?
네, 노동당은 조기 총선 투표율을 12월 12일이 아니라 12월 19일로 앞당기자는 수정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하지만 부결됐습니다. 당초 노동당과 스코틀랜드 국민당 등 야당은 이 성탄절 등 연휴와 방학이 들어있는 12월에 총선을 치르면 대학생 등 젊은 층의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서 12월에 총선을 치르는 건 192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원을 통과한 조기 총선 동의안.
상원에서 토론에 붙여지게 됩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면 다시 하원으로 되돌아오게 되고요. 하원은 이를 승인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상원에서 별다른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상원이 법안을 채택하고 여왕이 공식 승인하면 법으로 발효됩니다. 한편 영국 하원은 다음 달 4일에 새 하원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표결도 합니다. 10년 동안 영국 하원 의장을 역임한 존 버커 의장이 지난달 사퇴를 발표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터키 제재안을 통과시켰다고요?
네, 미 연방 하원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침공한 터키를 제재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29일 이 터키 제재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403, 반대 16표의 압도적인 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들 쪽에서도 찬성표가 많이 나왔나 보군요.
네,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17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요. 반대한 의원은 15명에 불과합니다. 주요 매체들은 미국 하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분명히 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담겨있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법안은 터키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과 군 고위 장성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미국 방문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사태에 사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도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터키의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 여행 규제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제재도 있네요.
네, 법안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개인 자산에 대한 동향을 감시하고 조사해서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에르도안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터키 은행인 홀크뱅크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트럼프 행정부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 격퇴에 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할 걸 촉구했습니다.
터키 지도부를 향한 제재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군요.
네, 민주당 소속의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제재는 무분별하게 터키 국민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시리아 유혈 사태에 책임 있는 터키 관리들과 기관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고안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 법안은 언제 발효될까요?
네, 상원에서도 표결을 거쳐야 하고요. 또 대통령 최종 서명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차가 더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터키 제재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주 이 터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좀 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입법 행동을 보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 하원이 같은 날 터키와 관련해서 또 하나 표결을 진행했군요.
네, 하원은 20세기 오스만 투르크족이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살상 행위를 집단 학살이라고 인정하는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하원은 이 결의안을 찬성 405대 반대 11, 압도적인 표차로 역시 통과시켰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족과 터키,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오스만 투르크족이 세웠던 오스만 제국이 지금 터키의 전신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120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렸던 거대한 제국이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1915년에서 1917년 사이 집중적으로 벌어진 종족 전쟁과 이주 과정에서 수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살해됐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터키가 강제노동, 추방, 직접 살해 등의 방법으로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터키는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집단학살, 대학살 등의 용어는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네, 전에도 비슷한 결의안을 추진하는 노력들이 있었지만 터키의 외교적 노력으로 번번이 막혔고요. 대통령 포고령이나 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아르메니아 학살을 인정하는 결의안은 있었지만 이렇게 하원 전체 결의안이 통과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 결의안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펠로시 의장은 20세기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150만 명이 넘는 아르메니아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이 조직적으로 살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혹한 역사를 기리고 추모하는 미국 하원 의원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터키 정부는 30일 데이비 세터필드 터키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터키 외무부는 또 각각 별도의 성명을 내고 미 하원의 결의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터키의 제재 법안 채택도 비난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인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의 지방의회 출마가 무산됐다고요?
네, 웡 비서장이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다음 달에 실시되는 구의원 선거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웡 비서장은 29일 인터넷 트위터에 이 선관위가 보내온 통지서를 올리면서 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홍콩 선거에 개입하는 걸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웡 비서장이 어느 지역에서 출마할 예정이었습니까?
네, 사우스 호라이즌 웨스트 선거구에 출마해서 친중파 정당인 신진당 소속 후보와 맞붙을 계획이었습니다. 웡 비서장은 앞서 지난달 28일 우산혁명 5주년 기념 집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출마 계획을 밝혔습니다. 웡피 서장은 당시에도 이 자신에 대한 출마 자격 박탈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수개월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를 더 부추길 거라고도 경고했었습니다.
결국에는 홍콩 선관위가 웡 비서장의 출마 자격을 박탈했는데요. 선관위는 그 이유를 어떻게 밝혔습니까?
네, 홍콩 정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웡 씨가 홍콩의 자치를 지지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선관위는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후보에게는 이 선거 출마 자격을 주지 않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규정한 한 국가 두 체제, 그러니까 일국 양제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국 양제, 어떤 제도입니까?
네,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 중국이지만 홍콩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민주주의 정치 체제 등 각종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원칙입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997년에 식민지였던 홍콩의 주권을 중국 정부에 이양하면서 이런 내용의 일국 양제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후에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 보장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017년에 친중국 성향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취임한 후에 야권을 중심으로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웡 비서장이 처음 국제사회에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도 바로 홍콩의 행정장관 직선제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웡 비서장은 지난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이른바 우산혁명 주역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당시 17살이었는데요. 학생 주도 조직인 학민사조를 이끌면서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고요. 이를 통해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에 웡 비서장이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가 있죠.
네, 송환법 개정 반대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의 모습을 드러내면서인데요. 지난 6월에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 이른바 송환법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5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웡 비서장은 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한편으로 홍콩, 미국 등을 방문해서 홍콩 사태를 알리고 국제사회 지지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웡 비서장은 29일 자신의 지방선거 후보 자격 박탈로 더 많은 사람이 거리 시위에 동참하게 될 거고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하원에서 표결할 대통령 탄핵조사 결의안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보고요. 엘라바마주의 임신 중절 금지 법규를 연방 법원이 시행 정지시킨 소식, 그리고 미 공군의 우주항공기가 2년 넘는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온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조사 결의안의 내용이 공개됐군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 대통령 탄핵조사를 공식화할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앞서 발표했었는데요. 그 표결할 결의안의 내용이 29일 공개됐습니다. 8쪽짜리 문건인데요. 서문을 보면 도널드 존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을 탄핵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특정 상임위원회들이 계속하도록 지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탄핵조사를 계속하도록 지시한다는 건데 새로울 게 있습니까?
네, 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결의안 본문이 총 4장으로 구성됐는데요.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개되고 투명한 조사를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명시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비공개 증언과 자료 소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탄핵조사를 공개 청문회 위주로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어느 곳들입니까?
네, 정보위, 금융위, 외교위, 법사위, 정부개혁감독위, 운영위 이렇게 다섯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보위가 조사를 주도하도록 명시했는데요.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공개 청문회를 주관하도록 했고요. 청문회 진행 방식도 이번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청문회 진행 방식은 어떻습니까?
정보위원장과 각 정당의 간사들에게 5분이 넘는 질의 시간을 동일하게 허용한다고 규정했고요. 다만 각 증인 신문은 회의를 열 때마다 9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소수당, 그러니까 공화당의 입장도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소수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이 있으면 정보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 청문회가 열리면 우크라이나 추문 관련자들의 증언이 직접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유관 상임위원회 5곳 중에 4곳의 위원장들이 이날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탄핵 조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비공개 증언이 공개 청문회로 전환되고 미국인들이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직접 알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조사를 공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결의안 표결 언제 실시됩니까?
표결 날짜를 명시하지는 않았는데요. 30일 이 결의안 세부 내용에 대한 일부 보완 작업을 거쳐서 31일에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표결이 진행되면요.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에서 지금 다수파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탄핵 조사 진행 상황 짚어보죠.
네, 지금 비공개 증인 신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9일에는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소속인 알렉산더 빈드먼 미 육군 중령이 증언했습니다. 백악관 현직 관계자가 탄핵 조사에 출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특히 빈드먼 중령은 탄핵 조사를 촉발시킨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를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됐습니다.
빈드먼 중령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시 통화 내용이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드먼 중령은 증언에 앞서 하원에 제출한 사전 진술서에서도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직 백악관 실무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한 셈이어서 주요 언론은 탄핵 국면에 이번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빈드먼 중령이 밝힌 입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당시 통화는 전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강조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반응을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조사 자체가 터무니없고 마녀사냥 괴담의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빈드먼 중령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네요.
예, 빈드먼 중령을 직접 거론한 트윗도 증언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습니다. 빈드먼 중령을 가리켜서 트럼프는 무조건 안 된다는 반대파 증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는데요. 그가 통화를 현장에서 들은 게 과연 맞냐면서 녹취록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빈드먼 중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그것보다 과격한 반응도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인 빈드먼 중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첩자라는 주장도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엘라베마주의 임신 중절 금지 법규를 연방 법원이 시행 정지시켰다고요?
네, 엘라베마주에서 임신 중절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규를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는데요. 연방 법원이 29일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이런 톰슨 연방지법 판사는 생명이 형성되기 전에 중절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이 법규가 침해했다고 판단했고요. 따라서 미 헌법에 위배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엘라베마주에서 채택한 법규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인간생명보호법이란 이름인데요.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임신중절을 시술하다 적발된 의료진은 최고 징역 99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예외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가 유일한 예외로 인정됐습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등도 중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규의 시행 여부를 연방법원이 판단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네, 임신 중절을 찬성하는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이 그 단체 중 하나인데요. 자유연맹 측은 이날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주당국이 위헌 법규를 밀어붙이느라 주민세금 250만 달러를 낭비했다고 이 성명에서 주장했습니다.
주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주 당국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티브 마셜 엘라바마주 법무장관이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 헌법은 각 주가 태중의 아이들을 중절수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임신 중절에 대한 찬반이 이렇게 갈리는 이유가 뭡니까?
네, 미국에선 이 문제에 대한 견해로 진보와 보수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주로 보수 기독교계에서 임신 중절에 반대하고 있고요. 진보 여성단체들에서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수 기독교계를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에서는 임신 중절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많고요.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찬성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임신 중절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지율 선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표적인데요. 천주교를 믿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27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했다가 영성체에 참석하는 걸 거부당했습니다. 영성체는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얇은 빵을 받아서 모시는 의식을 말합니다.
임신 중절에 찬성하기 때문에 영성체를 거부당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미사를 집전한 로버트 모리 신부가 입장을 냈는데요. 임신 중절을 옹호하는 어떤 공인도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주로 임신 중절에 반대한다고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임신 중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지난 5월 트위터에 적은 바 있는데요. 다만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그리고 산모의 생명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세 가지 사안은 예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양당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이 임신 중절 관련 정책이 쟁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공군 우주항공기가 임무를 마치고 귀환했다고요?
네, 미 공군이 약 780일 전에 우주로 보냈던 X-37B 항공기가 27일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로 귀환했습니다. 공군이 이 같은 사실을 29일 발표했는데요. 바보라 바렛 공군 장관은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 미국의 우주 능력을 진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780일 동안 우주에 있었으면 2년이 넘는 시간인데요. 무슨 임무를 수행했습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우주 항공기의 중요성을 보여줬다고 바렛 장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구성 기록을 깼다고 데이비드 골드파인 공군 참모총장이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구에서 보낸 동체가 우주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게 임무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기존 기록은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건가요?
기존 기록은 718일입니다. 2년에 약간 못 미치는 기록이었는데요. 같은 X-37B 우주항공기가 지난 2017년 네 번째 비행에서 귀환하면서 세운 기록이었습니다.
우주에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이 도입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와 업계의 혁신적인 동반자 관계의 결과라고 골드파인 공군참모총장은 강조했는데요. 공군 측은 이 X-37B 우주항공기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사용 가능한 우주항공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주선이 아니라 우주항공기라고 불리는 건가요?
네, 미 공군이 정한 공식 명칭입니다. 이 당국은 X-37B를 우주왕복선을 뜻하는 스페이스 셔틀이나 우주선을 뜻하는 스페이스 쉽으로 부르지 않고 우주를 오가는 비행기를 의미하는 스페이스 플레인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칭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우주선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우주 비행사만으로 탑승 인원이 제한되는 반면에 우주항공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기는요, 일반 중소형 여객기처럼 우주선에 비해서 크기도 작은데요. 길이와 폭, 날개 높이 등이 우주왕복선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번 우주항공기 임무에 사람이 탔습니까?
동체에 사람이 타진 않았습니다. 무인비행체로 우주공간에 머물렀던 건데요. 공군연구소의 실험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었다고 공군 측은 밝혔습니다.
어떤 실험을 진행한 건가요?
실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NN과 폭스뉴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은 비밀스런 우주항공기라는 제목을 관련 기사에 달았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 X-37B가 첩보활동이나 우주무기 실험 관련 임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근거가 있나요?
네, 미 공군연구소가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전투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우주군 창설을 선언하고 우주가 미래의 전장이라고 밝혔는데요. 골드파인 미 공군 참모총장은 이번 임무 수행에 대해서 미 공군의 한계는 없다면서 의회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 우주군의 한계도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전 제 인생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하지만 내 곁엔 당신이 필요해요. 내 사랑 당신 생각만 해요. My love. 들어보시죠. 라이오넬 리치가 부릅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의 명문사립대학교인 벤더빌트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73년에 설립된 벤더빌트 대학교는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 있는 연구 중심형 명문사립 대학교입니다. 미국에서 38년 동안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이 벤더빌트 대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벤더빌트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 2020년 발표에서 미국의 종합대학교 중 공동 10위에 오른 남부의 자랑이자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 반열에 서 있는 학교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대학교들 가운데에서 박사과정 학술 연구와 교육 시스템의 가장 우수한 연구 중심형 대학들의 연합체인 AAU라고 하는 미국 대학 연맹이 있습니다. 이 AAU는 미국 내 60개 대학과 캐나다의 2개 대학으로 총 62개 대학이 있는데요. 미국 대학은 34개의 주립대와 26개의 사립대학입니다. 벤더빌트 대학교는 이 26개의 사립대학 중 하나로 남부에서는 듀크 대학교, 에머리 대학교, 튤레인 대학교, 그리고 라이스 대학교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학문 연구에 정진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벤더빌트 대학교는 미국 동부 명문 사립 8개의 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대학은 아닌데요. 하지만 아이비리그 수준의 교수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가 탄탄한 장학제도, 또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춘 명문대학이고요. 특히 과거 백인 학생 위주의 귀족 학교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국제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육기관인 프린스턴 리뷰 2020년 조사에서 또다시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학교로 선정될 만큼 좋은 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로 평가받는 대학교입니다. 벤더빌트 대학교는 미국 음악의 도시로 유명한 테네시주 주도인 내슈빌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테네시주의 주도인 내슈빌은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 당시 미 대륙군에서 활약했던 프란시스 내슈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내슈빌 자체는 70만 명 규모이지만 인근의 소규모 위성도시들을 거느린 인구 200만 명을 이루는 생동감이 넘치는 남부의 거대한 교육, 음악, 의료기관, 금융, 운송산업의 중심지인데요. 이 내슈빌의 300에이커가 훨씬 넘는 규모의 벤더빌트 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학의 부지가 선정되어 구체적으로 건설 작업이 시작될 당시만 해도 초라한 농촌 마을에 불과했으며 거대한 옥수수 농장 한복판에 건물이 들어설 때만 해도 주변에는 조소들이 하도 건물들 내에 몰려들어서 소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돌담을 쌓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이 벤더빌트 대학교의 설립자는 철도와 해운업계의 재벌이었던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는 사람입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입니다.
미국의 대학교들을 신뢰하는 과정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아픔과 고통의 수 없는 전철을 밟아오면서도 짧은 역사를 가진 이 미합중국이 오늘과 같은 선진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혼돈과 격변기를 수없이 겪어왔지만 그중에서 미국의 정신을 창출해내고 이끌었던 생각자들과 그들이 세운 대학들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벤더빌트 대학교도 미국의 아픔과 고통을 슬기롭게 견뎌내고 시대를 이끌었던 한 삼각자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대학 중 하나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코넬리우스 벤더빌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 더 들어보시죠.
네, 벤더빌트 대학교의 탄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박업과 철도업으로 거부가 되었던 코넬리우스 벤더빌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벤더빌트는 네덜란드에서 이민해온 농부의 후손으로 11살에 학업을 중퇴하고 뉴욕시 맨해튼 섬과 스태틀 아일랜드를 오가는 페리에서 자격으로 일을 하다가 16살이 되면서 해상 화물을 운반하는 개인 사업을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1812년 영국과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뉴욕시 주변에 있었던 군기지에 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운송 사업을 키워나갔으며 철도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이루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생전에 남부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지만 남북전쟁을 통해서 지역 분쟁이 극심해졌고 갈기갈기 찢어져버린 남부 주민들의 상처를 쌓아 안으려는 사랑을 가지고 이곳에 대학을 세우는 일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단 한 번도 남부에는 가보지도 않았던 벤더빌트가 남부 테네시주에 이렇게 학교를 세울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아는 게 도움이 좀 될 듯한데요.
벤더빌트 대학교가 제정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 땅 미국은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북부군과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소위 남부 노예주라고 불리우는 11개 주간의 치열한 내전으로 눈물과 아픔이 격심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던 초대에는 북부군이 남부군에 밀리기도 했지만 지형적으로나 인적자원, 군수장비, 정치체제 면에서 단연 우세했던 북부군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경제 재건을 통해서 북과 남이 한 연방으로 합치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 손실로 서로가 융화되기 어려운 갈등이 지속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네,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는 바로 이렇게 남북전쟁으로 생채기 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라의 재건을 돕고자 했고요. 그래서 남부에 대학교를 짓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하네요.
네, 테네시주 내시빌에 거주하던 감리교 감독이자 벤더빌트 부인과는 친인척 관계인 폴랜드 맥타이어 목사가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뉴욕을 방문해 벤더빌트 씨의 자택에서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홀란드 맥타이어 목사가 벤더빌트 씨에게 남부의 실정을 알리면서 감리교단에서 Central University라고 하는 대학을 세우려고 노력하지만 재정적인 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인품과 교육 신념에 감동을 느낀 벤더빌트는 우리나라의 선산이 흩어진 모든 이들의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대학을 설립하면 지원하겠다는 약조를 했고 벤더빌트가 79세가 되던 해인 1873년 100만 달러를 기증했는데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 오늘의 벤더빌트 대학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는 4년 후에 사망하는데요. 하지만 생전에 한 번도 남부지방은 물론이고 이 학교도 방문하지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학교 측은 벤더빌트의 업적을 기려서 학교 이름을 벤더빌트로 하고 동상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벤더빌트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네, 비록 벤더빌트 씨는 살아생전에 자신이 헌납한 재산으로 세워진 이 대학을 가보지도 못했고 1877년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결코 이 대학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조차 희망하지도 않았지만 대학 이사회는 1877년 그의 이름을 따서 벤더빌트 대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공식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네, 벤더빌트 학교의 스포츠팀도 벤더빌트를 기리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벤더빌트 대학의 농구, 풋볼, 야구 등 스포츠팀의 이름이 벤더빌트 코모도어스입니다. 코모도어, 군대 계급이죠. 생전에 코넬리우스 벤더빌트 별명이 코모도어, 즉 해군 준장인 데서 유래하는 거라고 하네요.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남부 테네시주의 명문 사립대학교인 벤더빌트 대학교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벤더빌트 대학교의 학교 현황, 또 신입생 입학 사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I made a mistake. 나는 실수를 저질렀어. He is mismanaging his budget. 그는 자금 관리를 잘못하고 있어. 실수라는 뜻의 mistake. 잘못 관리하다라는 뜻의 mismanage. 두 단어 다 miss라는 접두사를 포함하죠. 오늘은 miss의 뜻과 함께 이 접두사가 들어간 다른 재밌는 표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losely.
The mood in Congress is very volatile at this point. And a misstep by the Chinese government, I think, would cause an explosion on Capitol Hill.
A misstep by the Chinese government, I think, would cause an explosion on Capitol Hill. A misstep.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Misstep 하면 잘못된 결정, 조치 혹은 실수를 뜻합니다. Misstep means a mistake in judgment or action.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mistake, mismanage처럼 접두사 miss와 조치라는 뜻의 step, misstep이 합쳐져서 misstep이란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접두사 miss는 어떤 뜻인지 감이 오시죠? Miss means badly or unsuitably. Miss는 나쁜 혹은 잘못된이란 뜻이 있습니다. Like mistake, mismanage, and misstep.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A misstep by the Chinese government. 중국 정부의 잘못된 결정은 would cause an explosion on Capitol Hill. 의회의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예문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e mood in Congress is very volatile at this point. And a misstep by the Chinese government, I think, would cause an explosion on Capitol Hill.
Let's take a look at some of the examples. Mismatch, 잘못된 조합, 어울리지 않는 조합. Mismatch, mismatch. Misbehavior, 올바르지 못한 품행, 비행. Misbehavior. Misplace, 제자리가 아닌 곳에 두다. Misplace, misplace. Misspell, 스펠링이 틀리다, 즉 철자를 잘못 쓰다. Misspell, misspell. 오늘은 잘못된 조치라는 뜻의 misstep과 함께 접두사 miss의 쓰임 공부해보았습니다. And that is a wrap for today's lesson.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토니 브렉스톤의 Let It Flow, 흘러가는 대로 그냥 보내주세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omes a time when we must go out. 지금 여러분께선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